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1302쪽쯤 됩니다.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좌우로 또 앞뒤로 또 가정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박국 다섯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인데요. 강의 다 받으셨죠?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다 있으시죠? 예, 강의 한번 보시면서 또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장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다섯 번째인데 앞에 이제 첫 시간은 전체 개관이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1장을 했는데, 잠깐 들어가며 하고 거기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에는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1장 2절부터 4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유다의 불의를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11절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 혹되려다 혹 붙인 격이죠.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 유다보다도 더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나 합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까? 그게 하나님 성품에 맞는 일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오늘 바로 2장 1절에 4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줄거리가 한 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그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 줄거리입니다. 오늘 4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던 이 하박국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1절을 읽으시면 갑자기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했던 이 하박국이 이제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면 내가 그동안은 이제 말로 항변했는데 더 이상 입은 닫고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걸 어디서 듣느냐고 했냐면 1절에 보면 거기 막루라 돼 있죠. 성루라 돼 있죠. 성루 또 파수하는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파수하는 곳 성루는 이제 군사 용어거든요. 갑자기 뭐 하박국이 있고 군대를 입대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게 비유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파수대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제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다보는 곳이죠.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볼수 있도록 파수대와 성루에 파수꾼이 서고 또 병사가 거기에서 보초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망대에 올라서 이제 긴장하면서 눈앞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아주 가장 가까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성루에 올라서 멀리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 하박국 이야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눈앞에 펼쳐진 그런 현실을 넘어서 이제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 하박국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루에 올라선 그 긴장한 보초처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고 긴장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답이 금방 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곧바로 옵니다. 1절이 마쳤고 2절.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1절과 2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절에 그렇게 항변하다가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항변하다가 입을 닫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했는데 2절에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알수 없죠. 우리는 1절 있고 2절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뭐 이렇게 기도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딱 올랐는데 바로 응답한 것처럼 응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 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입은 닫았지만 그의 심장으로는 그의 심령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이번 주일에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 시작한 지 느헤미야는 몇달 만에 응답을 받아요. 계산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네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근데 여기 하박국은 얼마 만에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입을 다물고 눈과 귀를 여는 기다림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하박국이 입은 열지 않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부르짖지 않았다고 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았다 해서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 마음으로 심장으로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한 심정으로 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간절히 입을 열어서 기도하든지 입을 닫고 심령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을 뭐라고 해주셨는지 자, 오늘 교환에도 나와있는데 네 가지 응답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응답이 왔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응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응답은 그 뒤에 나오고 응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응답 전에 어떤 설명과 하나님이 해주실 그 응답에 대한 그것을 어떤 성격인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할그 응답은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자체보다는 내가 앞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했어요. 판에다가 글씨를 쓰면 좀그 글씨가 지워질 수도 있는데 판에 명백히 새긴다는 건 새긴 것은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해석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오늘 본문처럼 읽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판에다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이 금방 알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필히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묵시라 그랬죠. 묵시. 묵시라고 했는데 이 묵시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제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쏜 살과 같이 같아서 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살이 그 목적지 희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도착하는 것처럼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고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먼저 2장 2절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절에 나와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이제 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격적인 대답 전에 내가 하는 응답은 말이야 분명하게 이루어져, 확실히 이루어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응답을 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다 말해요. 그게 어디에 나갑니까? 2장 3절에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달라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같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는 때가 달라요. 우리는 이때 왔으면 좋겠는데,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이제 큰 풍랑이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이게 밤새도록 그 풍랑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시간이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 1경, 6시부터 9시, 2경, 3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 3경, 뭐 4경이 3시부터 6시, 4경 이렇게 되면, 여러분, 6시 해가 지면서 출발해서 풍랑을 만났으면 이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 그렇으면 제자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아, 이왕이면 1경, 빨리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빨리 가서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3경쯤,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우리의 역사 현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왜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계시고, 이 악이 이렇게 만연하게 놓아둡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바벨론이 지금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반드시 내 때에, 내가 정한 그때에 자기들의 그 악을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시행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같은 뜻의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해요. 사실 3절을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3절을 말씀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자,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고 정한 때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 정한 때가 종말인데, 바벨론 심판당할 때를 지금 1차적으로 종말이라 그러는데, 그때가 이를 것이다. 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뭐라 그래요? 네 번째,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네 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있고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응답이에요. 반드시 나의 때가 있다. 내가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그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그 찬양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우리가 굉장히 낙심이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주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기다림이란 주제로 넘어가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 이제 그러므로 기다리라요. 그러므로 기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으니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세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기다리는 거. 저도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좋아하지만, 이렇게 길게 기다리는 집은 가서 덜 맛있는 집에 가더라도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참 싫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기다리면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박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고 인내하라는 말보다는 여기 하박국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하박국에서의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막이 기다림이 아우 속수무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요행수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뭐 팔자소간이겠거니 숙명론자처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자 그런 기다림도 아니고 이 하박국이 말하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다리는 뭐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과가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수무책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무기력해서 기다리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뭐다? 성도의 기다림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떨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신 네 번씩이나 3절에도 말씀하셨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고 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반드시 마지막 그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소풍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소풍을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반드시 내일 모레 이제 소풍 갈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에 했던 그 설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 그랬는데 해피엔딩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해피엔딩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막 힘들고 속수무책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모든 일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응답이에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오늘 핵심이고 오늘의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사실 그 하박국의 요절이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하박국 말씀이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그 CCM으로 유명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맺히고 그 나오는 그 이제 하박국 3장의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유명하고 이 2장 4절은 하박국 전체의 요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 2장 4절 이제 네 번째 응답이자 이제 최종 결론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악인 또뭐 바벨론 이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어요? 기다림이란 주제였어요. 자,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믿음이란 주제가 연결돼 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기다린다라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성도가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내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소극적이 아니에요. 매우 적극적이고요, 매우 모험적이고, 오히려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것은 매일매일 그냥 뭐 까마득히 있고 어쩌다가 그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선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요, 굉장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복습할 때 살펴봤지만,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믿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현실에, 이 유다에서 일어난 이 현실 왜 이렇게 악과 부조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납득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최종 결론은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문과 답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박국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세상이 엉망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한것 같냐면, 그럼 너는 세상이 엉망일 때 너는 뭐 할래? 라고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2장 4절이 사실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말고도,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신칭이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새 생명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 군데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같은 말씀을 언급을 해요.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 하박국의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통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죠.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나눌 것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의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2장 4절은 또 1번 의인이 되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도 또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본문에 그 사용됐던 그 믿음이란 단어를 보면 오히려 2번으로 더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번처럼 해석한 게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1번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해석은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나온다면, 2번처럼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자, 그래서 2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이제 그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들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제 앞으로 이 단어를 들으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견고함, 버팀, 신실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49번이 쓰였는데요. 48번이 다이그 영어, 특별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 견고함, 버팀, 특별히 이제 신실함이라고 해석을 했고, 딱한번 믿음으로 해석한 게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영어 번역본들이 믿음으로 해석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아마 믿음으로 해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라는 1차적인 첫 번째 의미는 버팀이에요. 버팀. 버팀. 그리고 견고함. 그리고 신실함.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요.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살리라.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실제로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에무나라는 단어가 버팀, 견고함, 신실함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 틀렸고 두 번째 해석이 맞고 그게 아니, 이두 가지 해석을 다 이렇게 다 취합니다. 다 취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또 그렇게 의인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버팀, 견고함,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의인은 무엇을 버티고 무엇을 견뎌야 되는가?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번 그냥 보시고요.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누구 어느 족속과 전투 장면이죠? 예, 모세 나오고 아론과 훌 나오죠?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이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전쟁의 전투에 이겨요, 져요? 손을 들면 이겨요. 그런데 신기하게 피곤하게 이 아론과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전투를 져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죠. 근데 여기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금 우리가 썼던 하박국 2장 4절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냐면요. 거기 17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동사가 바로 에무나예요. 즉, 강하게 버틴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강하게 버틴지라, 견고한지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세가 팔이 피곤해 버틸 수 없을 때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그 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버텨주는 것. 그때 모세의 팔이 강하게 버티게 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에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무나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처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안 계시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버텨낸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그 버텨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버텨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버틸 때 비로소 거기서 그 버팀 속에서 진정한 삶, 또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기다리는 것. 또 하나는 버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의인은 이제 끝까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히 의지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 버티는 사람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버팀으로 삽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 10장에는 아까 1번의 의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인용됐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의미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어요. 자, 히브리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뒤로 물러가면의 반대말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의 반대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자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버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눈앞에 악이 관영하는 듯 보이고 공의가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박국에서 기다림이 믿음이라 했다면요,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가 믿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가 여전히 끝까지 버티고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끝까지 제 길을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죠. 도대체 이 악한 현실을 어떻게 둘 것입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바벨론의 존재, 악한 존재,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견고히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를 신뢰하면서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진리를 이제 멋지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예전에 봤을 텐데 이번에 최근에 2016년인가 다시 리메이크 돼서 다시 나왔는데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1956년작인데 몇 년 전에 이렇게 필름 좋게 해서 다시 한번 상영됐고 그리고 이제 2016년인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했는데 이 배너라는 스토리 워낙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배너의 이제 마지막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전차 장면인데요. 거기 이제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나죠. 이제 유다 배너가 나오고 철천 존슨 메살라가 네 마리씩 말을 타고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 메살라가 탄 이 흑마는 이 바퀴 나중에 이제 잠깐 뒤에 영상 보실 텐데요. 바퀴에 이 톱날이 달려가지고 근처만 오면 다 옆에 왔던 마차들이 부셔지고 다 뒤뜸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기종 이제 성능도 좋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조건이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 전차 경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 메살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예요. 그런데 여기 그 유다 베너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찰턴 헤스턴이라는 이제 10개에서 모세 역할도 했는데 찰턴 헤스턴이 막 키가 한190 정도 되고 막 근육질의 남자인데 이 배우가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마차를 타는 것을 연습을 했대요. 연습을.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메살라 역할을 맡은 이제 스테반 보이드라는 이제 배우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마차는 타겠는데 내가 경주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이제 마차 경주 현상을 그냥 짧게 그냥 감만 보시라고. 감 어떤 상황인지 한 1분 정도 보겠습니다. 1분 정도. 네, 저렇게 뺑글뺑글 돈다는 것은 뭔가 좀안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마차 소리 들리네요. 끝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찰톤 헤스턴이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마차는 탈수 있겠는데 내가 경주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이제 명언이고 오늘 우리가 성도가 버팀으로 산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일러 감독이 단지 경주에 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단지 경주에 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조건에서 유다 베너보다 유리한 메살라가 더 이기는 게 당연한데, 이 결과, 이거 안 봐도 결과는 유다 베너가 이깁니다. 어떻게 유다 베너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감독이 유다 베너가 이기도록 그렇게 각본을 썼고, 그렇게 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우가 나는 잘못 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감독이고, 아,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고, 이기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본을 짜시는 분,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음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결과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모세와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 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기 그의 신실함으로 그랬네. 그의 버팀, 견고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뭐그 자력구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신앙에서 뒤떨어지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거기에 버텨 있음으로 버팀으로 우리가 산다. 버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버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